어쨌든 양국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무력을 서로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적은 없는 겁니다. 특히 본토에서 어떤 미사일이나 이런 걸 발사해서.
네.
그러니까 이란이 최초로 본토에서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한 거죠.
네.
이건 역사 이래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1991년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에서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뭐 유엔에서 인정한 주권 국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한 건 이번이 또 처음이죠.
아, 무장 단체들의 공격은 받았지만은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 교묘하게 이스라엘 이란이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네.
그 선박을 납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선박을 결국은 이제 납포를 했는데 이 선박이 이스라엘 그 국민의 이스라엘 회사 소속이고
네.
그 운영 회사만 이제 포르투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하기 몇 시간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했다는 거죠. 네.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보복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더 보복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한 겁니다.
아, 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이건 뭐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미 다 계산적으로 다 조율한 다음에
네.
그 탄도미사일, 뭐 드론, 순항미사일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뭐냐면은
네.
이게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가는 과정이 생중계됐다는 겁니다.
아, 네. 그 보이나요? 미사일은 빨라서 잘 안 보일 것 같고.
드론은 네. 양측 거리가 한 1000km 되기 때문에
그쵸.
드론의 비행시간은 8시간 되지 9시간.
한참 가야 되는군요.
한참 가야 됩니다.
네.
순항미사일은 2시간,
네.
탄도미사일은 12분.
아, 탄도미사일이 월등히 빠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공격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드론을 먼저 발사하고 또 드론이 도착할 때쯤 돼서 2시간 전에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아.
마지막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아,
대신 탄착 시간은 딱 맞춘 겁니다. 비슷하게.
아,
그런데
네.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NN에서
네.
아침부터 계속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다.
네.
약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뭐 8시 아침 8시 9시간
네네네.
정도.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새벽 2시 전후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CNN이 이스라엘 준비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네요.
이게 참 특이한데요.
네.
최초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에서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이라는 것들이 날아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우리 상공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확인했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확인했더니 이란이 또 우리가 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에? 그걸 쏘고선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CNN에서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하면서 도착 대략 뭐 1시간 전이다, 30분 전이다, 곧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라이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란이.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이.
그리고 네. 또 중간에 나온 게 뭐냐면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들이 발진해서 이스라엘 영공으로 진입하기 전에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요격을 했다. 이런 기사가
상당수를 요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상공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드론이 떨어졌다, 요격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모든 공격은 기습을 전제로 하고
그렇죠.
기본인데 이번 공격은 그렇게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몇 가지 있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은
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중간에서 이것이 확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도가 전달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자국의 영사관이 공격당한 상황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강하게 보복을 하면은 그게 또 그럼 또 보복하고 또 더 보복하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좀 수위 조절을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네.
그래서 미리 다 알려줬다.
다 알려주지는 않고 일정 네. 부분 의도를
근데 뭐 CNN이 거예요. 보도할 정도면 사실 다 안거나 다름 없죠. 알려면 알아라 이런
의도가 포함된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훌륭하다, 뭐 군사적으로 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300발 정도의 드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인명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는 야 이스라엘이 이 정도였나 싶기도 하면서도 이란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과거에 네. 201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핵 우라늄 농축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굉장히 의도를 밝히고 위협을 하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재 그 네타냐후 총리 내각이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을 때
네.
결국은 이란의 보복을 유도를 해서 그걸 빌미로 이란의 농축시설을 항공전력으로 폭격하고자 의도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측한 전문가들이 있었죠.
네.
예, 충분히 뭐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그럴 의도가 분명히 잠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네.
모든 정치가들은 현재 상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네.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
네.
또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압력,
네.
또 현재 어떤 가자지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현재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분명히 잠재적인 어떤 고려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결정에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이 지금 이 사태에 뭐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4월 1일 날
네.
이란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굳이 이란을 여기서 직접 건드려가지고 무슨 득이 있었을까?
네.
뭘 의도했을까? 그럼 이란이 저렇게 이란 영상을 공격하면 이란이 반격을 할 테고 그러면은 이게 더 점점 커져가는데 굳이 왜 이런 하마스하고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수를 뒀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추측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란의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기본적으로 네. 명분은 이렇습니다. 헤즈볼라와 그다음에 후티 반군
네.
이런 이제 이란의 대리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이란을 응징을 해야 된다.
아, 네. 배후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배후의 주 군사 조직이 시리아에 나와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네.
이쪽 지휘관들 또 고위 군사 지휘관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필요성과 비례성에 합당하느냐
네.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것은 라파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 네.
그렇죠.
마지막 이제 남은 곳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가 다
국제사회 반대하고 네. 있고 특히 미국이 반대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위험성에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네.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라파 공격에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 이걸 지금 정신없게 이란하고도 싸움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말리느라고 미국이 라파 신경 못 쓴다?
신경 못 쓰기보다는 라파를 과거에는 무조건 반대했다면
네.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아.
약하게 제재할 수 있죠.
아, 대신 이란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죠.
아.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과 확전에 대해서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거하고
네.
라파를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하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미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영사관 공격이라든가 긴장을 고조시킨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국제사회는 전체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이거 잘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 같던데요.
네. 근데 이 부분 이제 G7에서 공동 성명에 보면은 네. 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네.
그렇게 분명히 나왔죠.
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은 확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태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란도 우리의 보복은 이것으로 끝내겠다. 단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하면은 우린 충분히 재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G7의 공동 성명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의 확전은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미국도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확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명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겠으나 네. 이스라엘이 확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면과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죠.
이란이 잘못했어는 제목이고 실질 내용은 이스라엘로 가만히 있어라.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다 입장이 다 같은 거죠? 지금 주변의 중동 국가들도 그런 입장일까요?
중동 국가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전이 안 돼야 된다는 게 가장 그렇죠. 목표입니다. 네.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다 그런 성명을 냈고요. 네. 중국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이. 네. 보도자료에 의하면 4월 1일 날 이란 영사관이 공격받고 나서 이란이 보복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했냐? 이란을 제지시켜달라.
중국이 레버리지가 좀 있나 보죠?
좀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란과 당신네들이 어떤 의사소통이나 이런 관계 교류가 좀 활발하니까 네. 중국이 나서서 이란을 좀 제지시켜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네. 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란이 공격을 했고 그런데 공격이 있고 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해당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표현해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네. 해당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가자 지구 전쟁이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서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라.
더 이상 가자 지구 전쟁을 거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니까 가자 지구를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것이 근본 문제니까 미국이 나서야 된다. 당신네들이 역할을 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죠.
이건 네 책임이지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영향력 있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표현 아닌가요? 아, 나도 좀 중동에서 지금 이제 목소리 좀 내는데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었나요?
중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이란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뭐 제재할 정도의 그런 영향력은 없는 그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네들이 이런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했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가 일부 있기는 하나 또 미국의 요청이 있기는 하나 그걸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정할 정도의 영향력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러나 어떤 국제사회 강대국으로서 어떤 명분과 위상, 자존심 이런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논평이 나온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확전이 되거나 여기서 네. 진정되지 않으면 일단 유가가 뛸 거 이미 뛰고 있고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중국에게는 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타격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중국이 네.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보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게 본 또 하나의 요점이 뭐냐면은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자마자 안보리에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한 겁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스타일은 국제의 어떤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고 이런 것보다는 바로
그쵸.
재보복하는
그쵸.
이게 통상적인 이스라엘의 스타일이었는데
유엔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가자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받자마자 불과 한두 시간 이내에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고 네. 소집 신청을 했고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 안보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대 강국이 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안보리에 제소했다는 그 뉴스를 듣고 아 이게 확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 패턴하고는 좀 다른 면이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어쨌든 두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 영국, 프랑스가 거부권에 세 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강대국 간의 어떤 논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어떤 에스컬레이션 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일정 부분 또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뭐 안보리에 제소를 했다 그러지만 거기 안보리에서 그래 이란이 공격한 건 잘못했어. 근데 이거 확전하지는 보복하지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양비론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야, 원인의 기본은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 주재 소련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게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타격한 것도 잘못된 거다.
네.
자제해라.
둘 다 참아라.
네. 그런 식의 이제 성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보리로 가겠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또 과거와 다른 패턴의 그런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뉴스를 처음 보고서 야 이러다가 중동에 막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진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으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껴 있는 국가들은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네.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뭐 그래도 당분간 뭐 이 유가나 이런 쪽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 뭐 이스라엘이 다시 재보복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옵션이 있겠죠. 네. 방책이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조금씩 안정화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위험한 것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네. 어제 밤에 염려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을 경우
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어디서 언급됐냐면은 미국의 볼튼 그 안보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클린턴 행정부 때 네. 그 볼튼 안보 보좌관이 CNN에서 나와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 네. 타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죠. 네. 네. 정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란은 못 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란은 당연히 재보복을 하고 이게 급속히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겁니다. 그런데
네.
호르무즈 해협에 천연가스 30%, 그다음에 원유의 20%가 그쪽을 통과하고 네. 우리나라 원유의 수입량은 70%가 그쪽을 통과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에 뭐 유가가 130달러, 당연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금리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금리나 뭐 올해 6월 달, 뭐 9월 달, 11월 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두 번으로 줄어들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또 영향을
그렇죠.
받겠죠.
금융시장 영향 예, 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이클의 최악의 사이클로 사이클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아.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금 유가도 네. 브렌트 유가도 90달러 초반에서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는 뭐 미국이라든가 아주 강대국들 돈이 많은 나라들만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통상적으로 뭐 10년, 2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방공 무기를 굉장히 빨리 확보하려고 그러고 전력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강의 방공 중첩된 3중 방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지금 독일도 이스라엘의 에로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이 방공망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천궁2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됐지 않습니까?
네, 네.
이때 수출 규모가 4조 원입니다.
그렇죠.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공 무기에 대한 국제 방산 시장의 소요가 급증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드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란이 운용했던 그 드론이 통상적으로 컨텔에서 보면은 저가의 순항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대 가격이 뭐 2만 달러 정도 되니까요. 뭐 2천만 원 정도라고
네,
보면
3천만 원 안
하는. 예, 통상 순항 미사일은 뭐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50 순항 미사일 한 발, 탄도 미사일 한 발 그 쏠 수 있는 비용으로 드론은 50발, 뭐 100발씩 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은 상대 방공망에서 굉장히 비용 대 효과 측면이나 여러 가지 대응하는 데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뭐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아주 3중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저가의 드론들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런 그 효과, 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무기체계를 증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그와 유사한 천궁2 미사일로 기본적인 방공망이 구축돼 있고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에로 수준의 그거는 이제 사드
네, 네.
체제가 지금 미국 사드 미사일이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연동 같은 경우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상층과 하단에 있는 요 두 가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후반 정도에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